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 비극적인 유다의 종말은 그 사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내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왜 다윗 같지 않았는가, 왜 히스기야 같지 않았는가, 왜 요시야 같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도덕법으로밖에 이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도덕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선한 왕, 착한 왕, 잘한 왕이 있고 악한 왕, 잘못한 왕, 신앙을 저버린 왕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 열왕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면 그 악한 왕들이 왜 그랬나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을, 질문을 촉발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말년에 와서 유다의 말기에 등장하는 왕들은 유명한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므낫세, 시드기야. 선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되는데 아하스는 그 아들도 우상에게 바쳤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이사야가 와서 하는 권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믿어지지 않거든 징조를 구해라. 그럴 때 아하스는 뜻밖의 대답을 하죠.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난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꼴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유별나게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울고 해서 이제 히스기야 6년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북왕국 아람까지 다 멸망을 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아수르가 거대한 주적이 됩니다. 아수르는 그 전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되는 큰 제국이 되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대책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룻밤에 그들을 다 처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그 병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악당들을 폄하할 때 생각도 없고 고집은 세고 순악당에 할 줄 아는 게 지랄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고 그가 악한 짓을 하는 건 무언가에 대한 분노, 발광하듯이 악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들어야 정당하냐 하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은 반발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묻어놓고 그 다음 왕으로 가봅시다. 요시아의 아들은 여호아스인데 그는 무깃도 싸움에서 그 요시아가 죽고 말고 그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를 잡아가는 바람에 그는 3개월밖에 왕좌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또 기를 쓰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할 때에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을 적어오라 해갖고 그 글을 서기관이 읽을 때 두 줄 읽으면 칼로 베서 화로에 던지고 두 줄 읽으면 칼로 베서 화로에 던지고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뭐 배짱 좋게 저항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결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앞에 있었던 므낫세나 지금 여호야김 또 그의 동생이 이제 앞으로 뒤를 이을 시드기야에서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너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저항하면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자식들이 죽고 네 눈이 뽑히고 너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분히 어떤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 하나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부린 우리가 보자면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싶은 일들이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에 아주 급하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의 말을 들었다가 또 배반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일까지 오게 됩니다. 도대체 그 유명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자식들은 무엇 때문에 반대하며 분노하며 고집을 부렸을까요? 결론적으로 전체 역사를 보면 그들의 분노는 이것입니다. 악한 왕이라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더라 하는 현실입니다. 뭘 원했을까요? 남북왕조 공히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죠.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끝없이 이웃나라들이 못 살게 굽니다. 이 열왕기 내내 최고의 적은 아람이었다가 아수르였다 바벨론이었다가 그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그리스 히랍이었다가 그 후에는 로마가 되는 끝까지 제국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이번에 하나님이 우상 섬겼다고 다른 민족을 보내서 결단을 내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물려주게 하지 않고 어디선가 망아버립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기도해서 병까지 낫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국고를 보여줍니다. 국고를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동맹을 맞을 만한 국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걸 이제 과시한 것인데,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은 딱 마음이 다칩니다. 네 자식이 네가 국고를 다 보여줬으므로 이 나라가 이방 나라가 너희 보물을 다 뺏어가고 네 자식은 그 나라에 붙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는 살아 왕 노릇을 잘했으므로 너의 살아 생전에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비극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그따위로 답을 하죠. 놀라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를 놀라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가 한 종교개혁은 그럼 뭔가? 그 핵심이 뭔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 종교개혁이. 그건 요시아에서 들었습니다. 요시아는 더 꼼꼼하게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성전을 수리하며 모든 것을 하고 바로 느고와 한판 붙으러 갔는데,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위에 아수르 바벨론 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지 너희와는 무관한 전쟁이니 나하고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듣지 않고 덤볐다가 죽죠. 요시아가 가졌던 그 만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시시콜콜이 나열된 것만큼 해서 자신감이 생겼는데,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내용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은 잘했다라는 것이 잣대가 뭐냐 하면 이제 율법, 우상을 제거하는 것인데, 우상은 제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상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이 되느냐? 내가 소원하는 것 해주십시오.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내 뜻대로 하옵소서를 하나님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 왕의 후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차이가 없고,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한 게 다 자식이 볼 때는 전부 웃기는 노릇에 불과하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들먹여라. 아무 쓸데 없더라. 그래도 다른 데 우상은 그래도 어느 날 이사하면 된다. 그런 정도는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더라. 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 그리고 윽박지르기만 했지 뭐 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요시아가 애굽 왕에게 죽었기 때문에 애굽이 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그 아들을 잡아가는 바람에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죠. 국제정세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큰 세 제국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밥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와서 계속 너 잡혀간다, 너 잘해라,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냐? 가서 그가 한 말을 좀 적어와라. 그래서 시나가 가서 말을 전해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곱게 듣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잘 살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다 잡혀가고 시드기야 너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 죽는 꼴 보고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언제 우리에게 답해 주셨다고 지금 와서 또 새삼스럽게 항복하라는 게 뭐예요? 왕으로서 항복한다는 건 백성들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내가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항복을 요구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너희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수치를 받아라. 그건 난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에 써온 말을 일정 부분 읽으면 칼로 베어서 화로에 불태우고 또 일정 부분 읽으면 잘라서 화로에 불태우고 화로에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그 있는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합니다. 그렇게 열왕기가 뚝 끝나버리죠. 하나님과 이 왕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싸움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좁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왕, 이 사람은 악한 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왕들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디서 충돌을 해서 기어코 뭐 온몸으로 운명을 걸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충돌을 했을까요? 우리는 신약에서 이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고소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외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죽이고 싶지도 않아서 모여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이 명절에는 그 죄수 중에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 이 사람을 놓아주자. 그러자 그 군중들이 모두 뭐라고 외쳤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을 사면해 주자. 사면해 주려면 바라바를 사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두가 두 손 들고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이한 그 찬송을 불러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누군가가 입바른 소리 하기를 이건 하나님만 받을 찬송이니 더 이상 이렇게 찬송하라 그러지 말고 말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할 것이다. 그렇게 그 찬송을 받으셨단 말이죠. 백성들도 환영하고 예수께서도 받은 그 환영을 그는 십자가를 지는 걸로 마무리하는 바람에 그 찬송으로 모였던 기대에 찼던 군중이 전부 배신감을 느꼈죠. 죽이십시오. 그게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뭐 어쩐다고 야 그딴 소리 하지도 마. 딱 그렇게 됐잖아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래서 죽입니다. 뭘 죽인 걸까요? 그들의 소원을 십자가에다 매단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안녕과 행복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파도도 잠잠케 했고 눈도 뜨게 했는데 이 신이 우리의 핍절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너무나 너무나 분개했죠. 너무나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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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했습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누가 죽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바란 것을 해주지 않는, 그들이 바란 것을 해줄 수 있는 이가 죽음으로써 너희가 바라는 것은 죽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쓸데없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죠. 너희들이 바라는 행복, 너희들이 바라는 안심, 너희들이 바라는 정의, 인생, 운명, 너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자 그러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 때문에 죽었어. 흑흑흑. 이럴 때가 아니라 경악을 해야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주요, 심판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인데 그가 왜 죽냐고요? 우리가 바라는 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신한테 바랄 수, 신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이 그 정도를 하려고 너희를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들고 싶은 것을 위하여 이 인류 역사를 내가 열어놓고 너희와 나와 지금 실험하여 여기까지 온 거다. 너희가 바라는 게 뭔가 봐라.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언제나 이 한 사람 누구 하나 데려오세요. 듀엣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진땀나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일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체념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는 없고 믿는다고 기대할 것도 없고 대강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야겠다. 그래서 살아생전이 위대한 신앙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살아생전의 위대함이란 뭐죠? 정말 예수를 믿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요, 사회를 정화하는 것까지도 아닙니다. 인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듯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너희 인생은 내가 함께하는 신성한 존재가 된다. 신성이란 다만 권력과 운명에 관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을 함께 하자는 인성, 인간 됨됨이의 명예와 신분과 수준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이 명예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루하루가 위협과 시험과 도전 속에 있고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만드신다고, 우리가 오늘은 실패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식으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는 우리의 죽음까지 맛보십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였고 신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 아닌가요? 당신이 죽으라면 나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죽진 못해서 붙여진 해석이 있습니다.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상도 기독교의 핵심을 증언하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기쁨과 영광과 명예라는 것이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 된 영광이, 명예가, 위대함은 없고 아닌 게 아닌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므낫세가 지랄을 떨고 여호야김이 칼로 두루마리를 베고 시드기야가 잡아가려면 잡아가보시오 라는 데까지 오느냐. 너희 제발 요거 하나만 만족하면 전 돼요 라는 대로 쫄아들지 마라.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임마 내 자식이야. 난 사로 새끼 먹으면 다 해요. 누가한테 비난받지 않으면 돼요. 자존심 알량한 거 하나만 세워주세요. 거기 있지 말아. 나와. 두들겨 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에이씨양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좋았어. 나와. 이렇게 나와. 덤벼.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십시오. 주구장창 밤낮 우는 기도. 오늘은 성경 100장 읽었어요. 그런 걸로 덮어버리지 말라고. 존재와 신분과 현실에서 위대해지라고 성경은 들이밀고 있습니다. 와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울며 부르십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요.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의 의지, 계획, 뜻, 간섭하시는 그 놀라움은 그 무슨 기적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이 인간에 바라시는 사랑, 믿음, 감사, 찬송, 영광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 것이요, 지지 말 것이요, 하루하루 쌓아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